감사는 비상하기 위한 재료라고 하는 제목으로 7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재료가 참 중요하지요. 재료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음식 솜씨가 있어도 재료가 신선하지 않으면 그 맛을 제대로 낼 수가 없는 거지요. 물론 음식 솜씨도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음식 잘하는 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어떤 복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런 음식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실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무리 솜씨가 뛰어나도 재료가 신선하지 않으면 제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재료의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굉장히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자가 득실거리는 사자굴이 내 앞에 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가야 할 처지인 것처럼 온갖 근심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모든 것들이 만감이 교차하는 그때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실패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소망 없음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비상하기 위한 재료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죠. 현실에 대해 원망하는 것일까? 아니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일까? 그러면 비상할 수 있을까? 그것이 재료가 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면 될까? 많이 걱정하면 될까? 많이 밤잠 자지 못하고 내내 근심 걱정하면 될까? 그러면 비상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이때 우리에게 있어서 비상하기 위한 재료는 뭐가 있을까? 저는 감사라는 거죠. 감사.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지만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잘 돼도 감사하지만 혹 잘 안 돼도 감사하는 거죠. 감사요. 감사. 감사는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해변을 끼고 있고 그 해변 사이에 곁에 테이블 마운틴이라고 1000m가 넘는 고지에 이 산을 딱 깎아놓은 것처럼 마치 산이 테이블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산 정상에 올라가도 너무너무 아름답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볼거리도 많고 경치도 끝내주는 그 거기에 참 멋있는데 그 케이프타운이 유명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유명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이 케이프타운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섬이 하나 보이는데 그 섬이 로빈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로빈섬을 가면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답고 그 섬에 그냥 걷고 산책만 해도 그냥 마음이 감탄으로 그냥 젖어 있어요. 와, 와, 감탄으로. 근데 거기서 또 바라보는 이 케이프타운 도시는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거기가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만델라 대통령이 27년간 감옥 안에서 지냈던 곳입니다. 그 로빈섬 안에 감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감옥이 있는데요. 그 로빈섬 안에 그 감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만델라 대통령이 27년간 투옥되었던 곳입니다. 그가 70세가 넘었을 때에 비로소 추록을 가게 되는데요. 워낙에 이 흑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고 너무도 어떤 좋아하는 대상이다 보니까 이 백인들이 그를 가둬둔 거죠. 예, 가둬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래서 27년간 가둬둔 거죠. 그가 70세쯤 되었을 때에 추록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취재를 나온 기자들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광경이 보인 거죠. 뭐냐면 대개 한 5년 정도만 감옥에 갇혀 있어도 몰골이 완전히 다 망가져 있고 정말 완전히 질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바닥의 모습이 되는데, 만델라 대통령은 나올 때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이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했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의 수감 생활을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의 세월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예, 그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원망이 되고 얼마나 불평이 되고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신세한탄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감사를 선택한 거죠. 감사하기로. 그래서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땅을 봐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어도 감사하고 물을 마셔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그의 건강을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추록한 이후에도 그가 노벨상을 타게 되고 또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대통령과 이 남아공에서 이 만델라 대통령을 생각하는 대통령의 의미는 다릅니다. 어떤 정치적인 대통령으로 바라보잖아요. 마치 신과 같습니다. 자신들에게 해방을 주고 자신들의 모든 억압의 삶으로부터 다 벗어나게 해줬던 정말 신과 같은 존재. 지금도 이 만델라 대통령을 너무도 좋아합니다. 남아공에서는. 예.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찾아가는 그 뭐 삶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하지요. 이 말씀에 보면 감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모든 일에 해야 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일에. 즉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슬플 때든지 아플 때든지 실패와 좌절 때에도 또 고통과 두려움의 때에도 염려와 근심의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에도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지요. 즉 어느 때에도 감사를 선택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삶, 감사를 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존 밀러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감사의 깊이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의 범위, 감사의 넓이에 결정이 된다는 거지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 해군 장교였던 가와가미 가이치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와가미 가이치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쟁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고국에 돌아왔는데 고국도 완전히 피폐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것저것 질 수 없고 엉망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하루하루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내가 이 목숨을 바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원망이 되고 막 불평이 되고 그러면서 이상하게 몸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병이 걸린 거죠. 막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내려진 그 처방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루에 만 번씩 감사하십시오라는 거였어요.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입버릇처럼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십시오. 만 번 이상씩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가 그대로 따라가지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냥 처지에 상관없이 어떤 감정에 상관없이 계속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히 서서히 이 몸이 굳었던 몸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생각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 못 참는다. 내가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더 이상은 내가 못 살겠단 말이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지요. 그때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감사를 붙들어야 합니다. 감사. 그러면 그 순간을 참게 되고 그 순간을 견디게 되고 그 순간을 버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아야 될 때가 있고 견뎌야 될 때가 있고 버텨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단 말이지. 나는 이제 죽겠단 말이지. 다 끝났단 말이지. 그럴 때가 참아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견뎌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7월 한 달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시온의 대로만 활짝 열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들도 만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에도 잘 버티십시오. 잘 견디십시오. 잘 참아내십시오. 그러나 그냥 무조건 참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냥 감사하십시오. 내가 고통을 겪는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내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내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셔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감사는 인생을 비상하게 하는 재료가 됨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비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느 때에 감사의 재료를 삼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비상하기 위해서 어느 상황 가운데 이 감사의 재료를 삼을 수 있는가. 첫째는 이미 일어난 일을 감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 되돌릴 수 없는 이미 일어난 일을 감사로 해석하고 그것을 감사 기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감사 기도. 비록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돌이킬 수도 없고 이미 일어난 일은 다시 바꿀 수도 없고 뭐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감사로 해석해내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아유 뭐 그렇지 뭐 내가 늘 그렇지 늘 어제도 실패했고 오늘도 실패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감사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인생이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일을 발목 잡고 발목 잡혀서 계속 후회하고 있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모자라게 선택했지? 이것만 하게 되면 결국 인생은 비상하지 못하고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감사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실력이에요. 그리고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요. 그는 이스라엘의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정말 누구보다도 총명했기 때문에 그 총명에서 어떻게 됩니까?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처음에 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이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그의 총명함을 인정받아서 총리로 발탁이 되죠. 총리로 발탁이 돼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게 돼요.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왕이 되는데 놀랍게도 그때 총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총리로 또다시 발탁이 됩니다. 놀랍죠. 그렇다면 이제는 그 벨사살 왕이 이제 통치 시대가 끝나면 이제는 끝나야 돼요. 아시다시피 이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의해서 다시 이제 나라가 망합니다. 이제 완전히 이 바벨론이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메대가 다시 통치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완전히 추락한 인생이죠. 완전히 추락한 인생이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국의 나라의 총리였던 자를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 총리를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바로 총리가 돼요. 다리오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 그 시대에 또다시 총리가 돼요. 완전히 추락해버릴 인생이었는데 그 추락해버린 인생이 다시 총리로 발탁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마음이 민첩했다. 그리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경쟁자였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이 다니엘이 곱게 보였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좋게 보였겠습니까? 포로 출신에다가 이미 정복국가인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른 나라의 총리였던 그 자를 다시 우리 나라의 총리로 세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색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의 인생을 추락시킬까? 저 다니엘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죠. 그리고 궁리한 것의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비리를 잡아서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죠. 4절 말씀해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처음과 끝이 같았다는 거죠. 늘 한결 같았다는 거죠. 힘의 기준치가 늘 같았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예. 나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엉망이 되고 뭐 그러지 않았던 거죠. 보나 안 보나 항상 충성되게 섬겼던 거죠.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흠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한 게 뭐예요? 법을 개정해버리는 거예요. 법을 아예 개정해버려요. 자, 7절 말씀해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성경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다 의논했다.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국리를 해가지고 만든 법이에요. 만든 법. 왕도 감히 이것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왕도 감히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법을 제정한 거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왜요?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이들이 성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모습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못하게 법을 제정해 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여기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자신 안에 일어난 일이 자기에게 있어서 상당히 어떤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분명히 내게 있어서 불리하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던 대로 하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이고 해석입니다. 감사로 해석하면 무엇이든지 다 감사할 수 있고 그러나 불평으로 해석하면 무엇이든지 다 불평의 이유가 됩니다. 한번 감사로 해석해 보세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의 조건들이 막 늘어가요. 그런데 불평해 보세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불평의 이유예요.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평하고 다 불평한단 말이죠. 여러분 일어난 일을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비상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다. 고관들과 총리들은 바로 이 다니엘을 추락시키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싸매고 방법을 찾아서 그리고 했지만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더욱더 비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 감사를 해석하는 감사로 해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로 기대를 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요. 10절의 말씀에 보면 왕의 조서를 받고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감사 기도를 했다고 성경이 쓰여있죠. 여기서 이 창문을 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창문을 연다. 숨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금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거 혹 들키면 어떡하지? 발각이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숨어서 몰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도살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빌미를 걸려고 막 눈초리가 아주 대단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 창문을 당당히 열고 더군다나 윗방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다는 거 대단한 거죠.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살고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다 맡긴 거예요. 분명히 주변에는 다니엘을 올무에 잡아넣기 위해서 아주 득실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미래가 전개되든지 간에 감사하겠다는 것을 선택합니다. 감사하겠다. 어쩌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다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던 대로 감사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감사하지 못하죠?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측대로 됩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에게만 집착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내 안위, 내 편안함 거기에만 집착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착했어요. 왜요?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강하게 하시는지 얼마나 능력있게 하시는지 얼마나 위험한 중에 나기를 건져주시는지 경험했거든요.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자신의 총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고 또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위치에 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23절 말씀해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비록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면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 결과적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24절 말씀해 보세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은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거십시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심지어 내가 살고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손끝 하나 해함이 없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7월 한 달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그 감사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에 하던 대로는 언제나 동일하게 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동일하게. 무슨 얘기냐면 그의 기도하는 습관, 그의 감사하는 습관은 이미 체질화, 인격화, 습관화가 되었다는 거죠. 자연스러움이 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죽을 줄 알면서도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또 습관은 인격을 낳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은 이미 감사가 생활화되었고 인격화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습관화가 되었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생활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체질화된 그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감사가 여러분들의 생활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고 인격화가 되기 위해서는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혹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하시고 힘든 일을 겪어도 감사하시고 몸이 힘들어도 감사하고 기뻐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그 감사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생활화된 감사 생활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28절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형통하였더라 이겁니다. 형통하였더라.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7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결코 막힘이 없고 결코 절망이 없고 결코 낙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항상 감사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